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은 얘기. 금 아니고 은. 요즘 은 가격이 올해
경상도에서는 언이라고 하는 그 언.
언 모르나, 언.
실버.
그 은, 실버. 요즘 올해 은 가격이 147%?
아우.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우.
다들 금을 얘기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은이 더 올랐다. 금보다 거의 따블랐다.
연초에 만 원이 25,000원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우. 이 은이 그냥 사람들이 야 금을 못 사니까 은이라도 사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태양광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은이?
은이.
아니 태양광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김상우 기자님이 제 에너지 대한민국 에너지 기자들 중에 그래도 제일 잘생긴 에너지 기자.
네.
김상우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슬라이드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은, 은. 은이 태양광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첫 먼저 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은을 왜 안 샀을까요?
와, 내가 은 사... 생각도 못 했어요.
아니, 좀 12월 초에만 샀어도 60인데 85까지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럼... 지난 29일, 아... 이틀 전, 어제죠, 어제.
뭐냐.
국제 은 현물 가격이 온수당 84달러를 찍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예.
물론 밤사이에 현물 가격이 한 9% 조금 폭락을 해서 지금 온수당 73달러, 2달러 이렇게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거는 뭐 차익 실현 매물, 그다음에 선물고래에서 이행 보증금 상향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요게 제가 주요 자산군들 수익률을 조금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은을 보시면
뭐하고 뭐하고 금, 은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47%가 올랐고요. 이거는 뭐 선물 가격 기준입니다.
예.
그다음에 금 선물 가격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만 한 64%가 아. 5%가 올랐고
네.
비트코인은 6% 떨어졌고 S&P 500은 17% 올랐으며 코스피는 76%가 올랐다.
야, 은이 그냥 완전 1등이네.
뭐 수익률이 뭐 여러 자산군 중에서도 압도적인 수익률이에요. 예. 5년을 놓고 봐도 비트코인보다도 수익률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올라가지고.
와. 어마어마하네.
보시면 실버가 180%, 비트코인이 171%.
그래서
은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른 걸까? 평소에 되게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뭐 해외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거기서는 놀랍게도 태양광 때문에 은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이게 사실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태양광에 더불어서 최근에 은이 단순히 귀금속을 넘어서서 탄소 중립, 그다음에 AI로 향하는 뭐 디지털 전환 이런 곳에서도 되게 이렇게 필수적인 금속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거든요.
은이?
맞습니다. 설명을 또 드릴 텐데 근데 문제는 은이 구조적으로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금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릴 겁니다. 일단은 네. 은이 어디 쓰이는지 먼저 아시고 가야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그러니까.
텐데 보시면 지난
은이 태양광이 네. 어디 쓰인다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쓰인 은이 11억 6,410만 온수 정도 돼요.
예.
온수는 조금 우리한테 낯선 단위이긴 합니다만 여튼 이 중에 58.5%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산업용 수요예요. 그래서 뭐 전자제품 등에 22.6%가 쓰이고
예.
태양광 산업, 태양광 셀 제조하는 데만 17%가 쓰입니다.
이야.
이게 단일 분야로는 압도적인 사용량인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산업에 한 19% 정도가 쓰이고 그다음에 귀금속에는 한 18% 정도, 그다음에 은색 기류 같은 경우에는 4.7%, 그다음에 투자용으로 쓰이는 게 16.4% 정도가 되는데 태양광에 은이 쓰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를 우리가 셀이라고 부르고
예.
이 셀을 묶어놓으면 모듈 모듈을 조금 더 많이 모아놓으면 패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과거에는 태양광 셀이 효율이 좋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양광이 예전에는 이렇게 투과해서 뒤로 날아가는 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뭐 2010년대부터 퍼크셀이라고 하는 기술이 개발이 됩니다.
예.
이 여기는 이렇게 뒤로 투과돼서 날아가는 태양광을 반사판을 뒤에다 후면에다가 덧대서 이걸 잡는 건데 그리고 여기 은 함유 전극 페이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은을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막대처럼 만들어서 이 전극 방식으로 집어 넣어놓으면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은이 한꺼번에 수확을 해서 이제 예. 보낸다는 뜻인 예. 겁니다.
앞에도 은, 뒤에도 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은을 쓰는 이유가 뭐 많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은이 열 그 전기 전도율이 매우 좋잖아요.
야, 은이 비싸지만 구리보단 무조건 좋은 거다.
그렇죠.
어, 성능은 구리보다 좋은데 그렇죠. 비싸니까 다들 구리를 쓰는
그래서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예를 들면 전기선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싼 구리를 써야겠지만 예. 여기 보시면 이 페이스트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은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뭐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은이랑 금을 은이랑 구리를 놓고 보게 되면 전기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봤을 때 구리가 2차선 도로라고 하면 은은 8차선 도로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은을 써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태양광 셀이 보통 25년 이상 수명이 되거든요. 근데 구리는 쉽게 산화가 됩니다.
아, 은은 산화도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은은 한번 넣어놓으면 25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굳이 교체할 필요도 없어서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들어가니까 은을 쓰자. 그렇게 해서 이 퍼크셀이라고 하는 곳에 은을 쓰기 시작하는데
예.
그래서 이 퍼크셀에는 보통 한 10mg 정도의 은이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즘 저렇게 태양광에는 저 정도 들어간다?
네.
10mg이면 어느 정도예요 저게?
10mg이면 뭐 아주 소량이 들어간다고 예. 보시면 되죠. 예. 10mg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근데 이 퍼크셀이 지금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방식의 셀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 보시면 이론적 효율이라고 하는 게 24.5%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 들어오면 그중에 24.5% 정도만 전기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인 건데 지금 실제로 이 퍼크셀의 어떻게 보면 실제 효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효율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론적 효율에 가까워져 있어서
예.
계속 이걸로 하게 되면 더 이상 효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그리고 주류로 잡고 있는 그 태양광 셀 기술이 톱콘이라고 하는
네.
방식으로 만든 셀이에요.
예.
요거는 이론적 효율이 21.1%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조금 더 높다.
조금 많이 높죠.
어.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 효율을 높이려면 은 사용량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한 30% 정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굉장히 전 세계 깔려 있는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조금 효율이 낮은 이 퍼크 방식의 셀이 많이 깔려 있긴 합니다만 2023년부터 지어진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 톱콘 방식의 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류 기술은 이 톱콘 방식의 어떤 그 태양광 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시면 한 30% 정도 은 사용량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은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거예요.
야, 이게 10mg이면 지금 가격으로 해도 뭐 한 30원? 우리 돈으로 몇십 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던 탑 뭐 어쩌고 저쩌고.
네.
하여튼 방식이 바뀌면 은이 좀 더 들어가는 방식이다.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뭐 전 세계 한 11억 온수 정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중에서 한 8% 정도. 많아야 9%, 10% 왔다 갔다. 그래서 뭐 대략 각 많으면 1억 온스, 뭐 9천만 온스 이 정도 썼는데 태양광 산업에서.
예.
근데 보시면 2023년에 더블로 뜁니다.
와.
이때 말씀드렸던 그 탑콘 방식으로 기술이 전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기술이 전환되면서 기본적으로 단위당 태양광 셀에 들어가는 은의 사용량도 늘어났지만 여기 보시면 2023년부터 중국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때려짓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단위당 써야 되는 은의 사용량도 늘어나면서 은이 태양광 산업에서 쓰는 은의 수요가 두 배로 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못 쓰겠네 비싸져서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고 하도 많이 태양광이 막 생기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양은 되게 작은데
그리고 맞습니다.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게 있는데 갑자기 수요가 더 생긴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 태양광 셀의 어떤 기술들을 잠깐 비교해 놨는데 이게 네. 퍼크라고 하는 이전 세대 모델 정도. 예. 예. 그다음에 톱콘이라고 하는 지금 주류 기술. 그다음에 이게 차세대 기술쯤 되는 게 HJT라고 하는 것과 IBC라고 하는 거예요. 이 HJT로 가면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은도 더 많이 써요?
근데 은은 지금 퍼크 주류 기술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만약에 HJT로 아, 기술이 조금 더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주류 기술로 올라선다라고 하면 은을 더 많이 써야 될 수도
저건
있고요.
저건 은 더블.
이거는 은이 거의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아 이게 톱콘으로 바뀌면서 수요가 그래도 17% 정도에 머물러 있구나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기술이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것보다 아. 수요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게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요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게 전체 은 수요의 십몇 퍼센트를 지금
17%
차지하고 있다?
네.
와, 엄청나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주 러프하게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우리 예. 안 사장님께서 이거 꼭 알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어렵게 계산을 했는데 네. 제가 중국 상하이 메탈 거래소 가서 그 셀 판매 가격을 한번 봤어요. 예? 이게 최저 최소치 기준이긴 한데 예. 퍼크셀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아워당 한 42달러 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톱콘 같은 경우에 45달러. 그다음에 HJT 같은 경우 50달러 정도가 한
비슷하네.
정도 하는데
큰 차이는 안 나요.
여기 보시면 72달러 지금 현재 현물 가격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이미 HJT는 은에 쓰는 돈이 셀 판매 가격보다 높아요.
현재 아, 비싼 건데.
그래서 HJT는 사실 뭐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
이렇게 은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셀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싼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인 점이 들긴 합니다만 여튼 포크 같은 경우에도 절반 정도가 은 가격이 있는 거고 톱콘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 정도가 은이 원가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예, 셀 판매 가격이 오르거나
포기하고 좀 싼 걸로 가겠죠. 더 오르면
그렇죠. 뭐 퍼크 같은 게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셀 가격이 오르든가.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워낙 은 생산이 많지 않고 시장이 작은 은이라는 게 되게 작은 시장인데 산업 수요가 갑자기 조금만 확 생겨도 지금 가격이 팍 뛴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차피 산업용으로 쓴다는 거는 가격이 예민하다는 뜻인데 아무리 제 아무리 은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못 쓸 거 아닙니까?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구리를 쓰자. 구리로 양을 많이 해. 차라리.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셀 기술 방식이 IBC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은을 거의 안 쓰거나 아주 극소량을 쓰거나 많아봤자 12mg 이렇게 쓰되 효율은 굉장히 높은 이런 방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의 맥슨, 뭐 그다음에 중국의 뭐 아이코솔라, 뭐 독일의 ISC 콘스탄츠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아직 대량으로 양산하기엔 조금 기술적 장벽이 남아 있기도 하고
예.
또 이게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주류로 올라설지 아닐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인 상황이어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나온 기술로만 보게 되면 은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태양광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은도 따라서 많이 늘어나는 구조다.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은이 아까도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양 전지에서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
원래 내연 기관차에도 은이 대당 한 18g, 15에서 28g 정도 쓰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가면 조금 더 많아지고 전기차로 가게 되면 더블 정도 많아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태양 전지에서 쓰는 만큼 자동차 산업에서 은을 뭐 대량으로 많이 쓰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여기서도 은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충전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 충전기 커넥터를 꽂을 때 그 접점이라고 하죠.
네.
거기는 다 은 합금이
아, 거기 은이 들어가요. 네. 아, 그래서
그래야만 이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다음에 풍력 터빈에도 은이 들어가고요. 아하. 변압기에 뭐 차단기, 스위치 여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AI 산업에도 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AI 산업에서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하는 게 전기를 많이 쓴다는 문제인 거잖아요.
예.
전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이거를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합금을 써서 패키징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HBM 마모리 반도체가 열을 엄청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 이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 합금이라든지 은 도금이란 부품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산업 수요가 이렇게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은이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저건 왜 그래요?
근데 은만 캐내는 광산이 있기는 합니다.
예.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충분하게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이유가 은광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있는 은광산 같은 경우도 품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전 세계 공급되는 은의 70에서 80%는 은광산에서 뽑아내는 은이 아니라 구리나 아연, 납, 금 이런 다른 금속들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얻는 겁니다.
아, 은광산, 은만 딱 모아져 있는 애들이 아닌가 보네요.
그런 광산이 있기는 한데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쓰는 수요만큼 감당할 수 없고 대부분 다른 금속을 재련할 때 나오는 부산물들을 모아서 은으로 가져다 쓴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어떤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 보통 우리가 광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이 나서겠죠.
그렇죠. 은 독해.
시간차를 두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는 이런 사이클이 조금 일어나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아, 은만 타겟팅해서 광산을 할 수 없다.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만약에 구리나 연 이런 곳들에서 생산이 늘어나서 은이 나와야지 이게 어쩌면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건데 근데 구리나 연은 사실 은이랑 같이 가는 광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낮아졌다 그래서 생산량이 더 줄어든다. 그러면 은 가격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생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더 급등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예.
20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그 주황색 선이 수요예요. 수요.
네.
이 파란색 선이 공급인데
아유 또 완전 따로 노네.
공급은 굉장히 플랫하게 갑니다.
예.
한 1억 원수에서 뭐 15억 원수에서 11억 원수 왔다 갔다 굉장히 타이 그 플랫하게 가는데 보시면 2011년부터 이 은의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생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 진짜 불 때리는 시장이군요. 이거.
그래서 보시면 이 그 수급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요가 조금만 생기면 가격이 확 튀어버리는구나.
확 뛰는 거고요.
서울 아파트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은은 투기꾼 때문이라고 안 할까요?
은도 투기꾼 때문이라는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제가 조금 그래요? 설명을 드릴 텐데.
은 보유세를 빨리 매겨야 되겠네.
여튼 이 앞에는 그래도 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어서 예. 굉장히 조금 뭐랄까 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놨던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수급차가 많이 벌어지면서 이때 조금 뭐랄까 우리 그 거래소들 현물 거래소 그다음에 선물 거래소 이런 것들에 쌓아놓은 재고들을 다 털어먹기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가지고 있던 은 재고량입니다. 2021년 무렵에 고점을 찍고 쭉 떨어져서 지금 한 87%가 감소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고가 없구나.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재밌는 건 이 수급이 벌어진 게 2021년, 2022년 무렵부터인데
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건 딱 이때 무렵이라는 게 조금 뭐 재밌는 사실이기는 해요. 왜 이렇게 여기 이때는 가격이 안 올랐을까 싶기는 한데 여튼 이게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태양광 전지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 예. 산업에서 은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말씀처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 11월에 미국이 그 중요 광물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목록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 은이 포함이 됩니다. 불이랑 은이 같이 들어가는데 중요 광물이라 하면 이건 국가가 안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광물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있는데
요소수처럼 하여튼 은 없으면 큰일 나.
요소수는 광물은 아니니까.
예.
근데 희토류라든지 중요한 광물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예. 것들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안보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요 광물로 지정이 되면 예를 들면 이 광물을 캐는 광산을 개발한다. 그러면 정부가 개발 인허가 이런 것들 패스트트랙을 태워줍니다. 그리고 국방물자 생산법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국방부에서 뭐 보조금 지급 그다음 대출 보증, 세제 혜택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정부가 전략 물자로 비축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은 이제 11월에 지정을 했으니까 이미 11월부터 미국 정부가 은의 비축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뜩이나 어쨌든 수요가 부족해서 미국이 아 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니 이 수요에 또 비축 수요까지도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은을 수출 통제 품목에 추가를 합니다. 허락받고 앞으로 수출을 해라 이런 건데 중국은 뭐 사실 전 세계가 쓰는 태양광 패널을 본인들이 다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도 하기 때문에 운이 매우 중요한 광물이 되는 거죠.
야, 근데 지금 제가 약간 찾아본 바로는 이것도 문제네. 그러니까 은이 예전처럼 광산에서 나오는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하면 구리하고 뭐 하고 나면 은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 나오는 순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생산 채산성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요는 지금 태양광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건 가격이 올라가.
근데 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네. 관물들이 그래요. 철도 철광석도 마찬가지고요.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캐왔기 때문에 구리 예. 같은 경우에도 품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원래는 지표면에서만 캐다가 예. 최근에는 저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서 캐는.
비용이 더 들어.
비용 훨씬 더 들어가죠.
야, 꿀 때리네. 네.
근데 여튼 이렇게 구조적으로 수급이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공급은 굉장히 플랫하고 수요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고 구조적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문제는 이럴 때 당연히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은 가격이 굉장히 팍팍 튈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외부 충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용 수요도 있긴 하지만 보통 가난한 자의 금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은 같은 경우에는. 예. 여튼 금처럼 중요한 투자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리면 어쨌든 투자용으로 쓰이는 것도 16.4% 정도나 됩니다.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뭐 은이 공급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뭔가 투자 시장에서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은 가격이 훌쩍훌쩍 뛰고 훌쩍훌쩍 꺼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가뜩이나 부족한데 네. 태양광 만드느라고 은 쓰고 얘다가 금이 없으니까 은도 투자하자 해서 투자 수요도 몰리고 그래서 가격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맞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금에 투자하지 못한 사람이 투자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저는 사실 은에 투자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여기 금이나 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은 비율이라 그래서 골드 실버 레티오라고 혹시 아시나요? GS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예.
금 가격과 은 가격은 대체로 몇 대 몇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 벗어나면 좀
하여튼
간다.
프로그램 매수처럼
일종의 차트 같은 거예요. 차트 네, 같은 거. 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금본이제 이전에는 은본이제였잖아요. 예. 그때는 정부가 나서서 그냥 금이랑 은의 상대 가치를 고정을 해버렸었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792년에 15:1로 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금본위가 되면서 이게 풀리긴 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20세기, 21세기에 뭐 GSR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를 쭉 추이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들쭉날쭉 하긴 합니다만 20세기에는 대략 47:1 정도가 평균적으로
예.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였습니다.
평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혀지긴 크다.
예.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오면 뭐 이것도 들쭉날쭉 하긴 합니다만 대략 50에서 50:1에서 70: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래서 제가 투자업계 계신 분도 얘기를 들어보니 이 50:1 정도가 하한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 정도 밑으로는 많이 안 내려갔다.
그렇죠. 50:1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은 가격은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뭐, 그렇죠. 그렇죠. 50대1이 넘어가면 금이 너무 비싸다.
금이 너무 비싸다는
그렇죠.
뜻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차트를 보면서 은을 사들이는 건데 근데 이 차트를 보면서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만 이게 외부 충격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자재 시장에도 초단타로 돈을 보는 고빈도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 고빈도 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과 은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자동적으로 은의 뭐 선물을 즉각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은은 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원래 네. 시장 자체가
그렇죠. 더군다나 예. 이렇게 산업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오게 되면 훨씬 더 가격의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쨌든 현물 수요가 6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현물 수요랑 투기적 수요가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면 투자자가 선물 시장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놨는데 실물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 숏 포지션 잡아놓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거 계약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본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물을 사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더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문제도 똑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은 현물 시장이 그 은 현물 선물 시장이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는 이론적으로 비싸야 됩니다.
예.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 보관료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포함된 미래 가격이 사실 선물 가격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
당장의 현물이 필요하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게 되면 당연히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에 뚫고 올라가고
그러겠죠.
이걸 백워드 에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지금이 딱 은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서 58.59대 1 정도
그 아까 떨어지긴 했는데
GSR? 맞습니다.
금, 실버, 레이트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평균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은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금 가격 대비해서는 또 생각을 해보면 적당한 수준에 있는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60대 1 정도 되는 거죠?
6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60대 1이라는 게 그 말이 그만큼 실버가 비싸졌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실버가 비싸졌다는.
그렇죠. 원래는 100대 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는 금 가격이 훨씬 더 비쌌다는 얘기인 거고 최근에 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이제 60대 1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최근에 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GSR 같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죠.
옛날에 금본이 은본이 할 때는 대략 한 10대 1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렇죠. 은본이자일 때는 아예 고정을 해버렸으니까.
중국에서는 한 10대 1. 유럽에서는 한 15대 1.
뭐 예전
은 10개 주면 금 하나 주는 걸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은이 상대적으로 유럽이 싸잖아요.
네.
그래서 아비트리지가 있어.
그렇죠. 유럽에서 은 사다가 중국 가서 은 주고 그 대신 금 받아. 그래서 이것만 계속하면.
근데 그때는 중간에 운반 비용이 굉장히 들었으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법으로 12대 1로 고정을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12대 1.
네. 아~ 그래서 보통 중세에는 10대 1, 뭐 12대 1, 15대 이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게 벌어지게 된 거는 이제 근세에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확 벌어지게 된 거죠.
은 50개로 줘야 금 하나를 바꿔주는 거야?
맞습니다.
와.
이제는 조만간 은반지를 돌반지로 줄 때가 됐어요.
은 가격이 높아져서?
지금 대략 한 두 돈 정도 반지 만들어주면 한 3-4만 원에
지금?
어.
은이요?
은이.
은으로 만들어주면?
은으로 두 돈짜리 반지 주면
아...
4만 원? 3만 원?
금값은 3만 원. 너무 올랐고
금으로는 그거 뭐 저 100만 원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죠.
야... 은 돌반지? 아, 좀 어색하네.
어색하긴 싫은 말아.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들고 싶은 말씀은 예. 구조적으로 은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은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깊게 살펴보실 만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 금가구하고의 가격 비교도 좀 봐야 되고
그렇죠. 구조적으로 수급 불일치가 너무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산업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거 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크게 보면 그렇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뭐랄까 원자재는 굉장히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맞아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은행에 몰빵했다가 쪽박찬 사례가 있는데
네.
좀 재밌어서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헌트 이야기구나.
맞습니다. 헌트 형제 이야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던 것이고 그때 금태환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아 금이 부족하다. 금이 부족해서 니들이 달러를 들고 와도 우리가 금을 바꿔줄 수가 없다.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금이 부족하다라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금 가격이 폭등했겠죠. 그래서 그때 석유 재벌이었던 헌트 형제라고 헌트 가문의 형제들이 은을 사모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오르니까 자연스레 은 가격도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은을 사모으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1970년대 초반쯤에 은이 한 2달러 할 때 트라이온스당 2달러 할 때 모으기 시작해서 한 1970년대 후반에 엄청 많이 사모아서 전 세계 은 재고의 3분의 1 수준까지 모았다고 해요.
형제가?
네. 그래서 은 가격도 폭등을 했습니다. 거의 예. 뭐 50달러, 40달러 수준까지 올랐으니까 트라이온스당. 근데 문제는 이 은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당시에 상품 거래소, 선물 거래소들이 나서서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걸 올리면서 그다음에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많이 붙이면서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거를 굉장히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폴 볼커 의장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이분이 연준 의장으로 들어오면서 난 인플레를 때려잡겠다라고 해서
금리 올리고
금값 은값이 폭락하면서 이분들이 망했거든요. 아주 그냥 하루 아침에 이제 쫄딱 망했는데, 이제 들고 싶은 말씀은 구조적으로 가격이 밀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 앞에 서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물이 됐다라고 하면 정부가 분명히 가격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치가 뭐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 그냥 납득 가격이 계속 오르도록 납득기에는 너무 중요한 광물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가격을 밀어 올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투기적 수요들.
예.
이거를 때려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어쨌든 투기적 수요가 거의 17%. 이게 한 2억 온수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때려잡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물론 그런 일이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지겠습니까만은 그러면 이게 나는 오른다고 생각해서 베팅을 했는데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외부 충격이 오는 순간 가격이 훅 꺼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10% 가까이 폭락했던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런저런 리스크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금은 워낙 그냥 안전자산 이 느낌이 강한데
네.
은은 뭐 전체 수요에 아까 전에 표 보여주신 것처럼
산업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산업 수요가 꽤 많으니까
네.
그냥 가격이 산업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뭔가 반응을 하긴 하겠군요. 실제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죠.
시장이 잘 살아있다면 그럴 수는 있겠네요. 금이야 뭐 더 비싸지면 야 더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산업에서 진짜 정말 은을 대체 구리로 대체하는 그 기술 IBC라고 하는 셀 제조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느 순간 전격적으로 그 기술이 훌쩍 대량 양산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사실 수요가 훅 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피셔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야, 잘 모르겠네. 구조적으로 할 때 부족하다고 하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훅 꺾일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시장의 뎁스가 낮아서 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전체 수요의 60%는 산업용 수요가 가져가고 투기 수요는 한 1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격을 추동하는 가격을 오르고 내리는 어떤 변동성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인데
네.
그만큼 시장이 얇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오게 되면 훅 뛰었다가 훅 꺼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원자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변동이 매우 크다.
매우 큽니다.
그래.
함부로 막 사지 마라.
한번 물리면 10년 간다. 잘못 물리면.
한번 제대로 물면 10년 버는 거야 그럼?
그런 거죠 원래. 자산이라는 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은이 또 태양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또 새로 배웠네요.
은도 좀 갖고 있으면 좋은데 말이지.
그러게 은은 뭐 생각도 못했네요.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오길래 순수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의 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지 아시겠죠.
금 많이 비싸지니까 네. 뭐 좀 은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산업 수요가 많다니까 또 재밌네요.
주의하실 거는 그 이제 은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은 ETF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은 ETF. 이거는 은 선물에 투자하는 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될 게 먹는 거 차액에 대해서 미국 가서 사더라도 배당 소득세 내야 돼요.
ETF는
ETF 뭐 ETF지 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 먹으면 이제 종소세 내야 2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22% 내고 땡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내야 된다.
그렇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물을 살 수 있는 데는 잘 없는 모양이지.
우리나라에 상장된 은 ETF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은 가격이 태양광 때문에 은 가격이 요즘 높아지고 있는 이야기 김상욱 기자님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